갈라디아서 19번 메시지 율법에 대치된 믿음.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약속과 율법의 대비를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믿음이 율법에 대치된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그 영을 공급하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구절에서 그 영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복합적인 관유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언급된 부활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이신 그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신약경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공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미혹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본래의 경륜이었고 율법은 범죄로 말미암아 후에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뒤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당초의 경륜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즉 그 영의 약속으로 이끕니다. 이 믿음은 갈라디아의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축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로 빼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겼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일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신약 경륜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연속이며 모세의 율법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연속 안에 있어야 하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는 아무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 하나님이 구약 경륜 안에서 사람을 대하신 원칙.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 경륜 안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대하신 원칙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제사장 제도와 제물을 통해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한 면으로 그분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셨고 또 다른 면으로는 장막을 통하여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장막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는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레위기의 처음에서는 하나님이 회막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 숨어 계시며 장막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으로부터 장막을 통하여 율법에 따라 자신의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율법은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를 드러내고 정죄한 후 그 사람을 제단으로 말미암아 장막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은 율법이 처음에는 우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만일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구속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드러내고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율법은 정죄함으로써 죄인들을 지키는 감시인입니다. 정죄가 없이는 율법은 감시인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드러내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통제와 제한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정죄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구약시대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았고 속건제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을 속건제로 예표된 그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바울은 한면으로 율법을 하갈, 즉 아브라함의 첩의 위치에 놓지만 다른 면으로 율법은 적극적인 위치, 즉 우리를 보호하는 감시인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위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갈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은 율법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돌보는 감시인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몽학선생의 역할로서의 율법은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또 그들을 드러냄으로써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도록 유혹받을 때 율법은 그들을 꾸짖고 정죄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합당한 위치로 돌아와 그 위치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드러내고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신 기본 원칙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속죄제를 가지고 제단으로 오려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드러내고 정죄했으므로 그들은 요구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야 할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 매우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대하셨지만 율법을 통해 대하지 않으시고 장막을 통해 대하셨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냄. 3장 19절에서 바울은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씨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었으므로 범법함이 제거된 뒤에는 율법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 씨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율법은 끝나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율법의 후견 안에 지킴. 3장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매인바 되는 것은 후견 아래, 즉 감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서 그 아래 매이는 것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양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는 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됩니다. 3장 23절에서 때까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을 위하여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두어 두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 목적은 후견 아래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볼 때 율법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은혜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규칙을 주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후견 아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에게 강하게 율법을 전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들을 드러내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지키는 후견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3장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호자, 감시자, 후견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돌보고 교사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감독하고 합당한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후견인이나 감시자나 몽학선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하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왔을 때 그 제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물로 인하여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속건제물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표론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신약의 원칙도 이와 동일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범죄한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 아래 정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들의 속건제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와 관련됨. 율법은 육체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일은 항상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신자의 노력은 그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질지라도 그 의도는 그 사람을 육신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을 흠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비난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육신을 사용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게 되고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에 감사하고 그리고는 작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만일 율법과 함께 육신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간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그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 3절에 따르면 우리는 단번에 성도에게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집사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 방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모습을 담는 사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은혜의 반사이며 부름과 영접과 받아들임과 연합과 참여와 누림을 가져오는 은혜에 대한 귀여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약 경륜 안에서 사람을 대하시는 원칙. 구약시대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신 기본 원칙이었던 것과 같이 믿음은 신약시대의 그분께서 백성들을 대하시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그 영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죄가 불신임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만유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과 사람 편에 속한 것을 다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은혜와 생명과 성결과 그들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의 믿음은 들음과 감사함과 이름 부름과 영접과 받아들임과 연합과 참여와 누림과 관계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넘침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듣고 감사합니다. 믿음은 부르고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또한 연합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 생명의 넘침을 가져옵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객관적인 것이 되고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영상을 담는 카메라의 기능을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이러한 운행은 우리가 듣고 감사하고 부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흘러넘침으로써 하늘에 속한 영상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 존재 안에 주입된 만유를 포함한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주입은 우리가 은혜의 전파 아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합니다.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입될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곧 은혜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 믿음과 은혜는 한 가지의 양면입니다. 은혜나 믿음은 율법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돌아서고 믿음에 복종하고 믿음을 위하여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신 원칙 3장 6절, 7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신 원칙이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사업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믿음은 한 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다른 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사업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체함. 믿음은 율법을 대체합니다.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체험에서 율법은 믿음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이끌어. 우리는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즉 만유를 포함한 영을 예표하는 만유를 포함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 영의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함. 더욱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특징 지우고 율법 준행자들과 분별시킴.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특징 지우고 율법 준행자들로부터 분별시킵니다. 우리는 율법 준행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3장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비의 새번역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은 믿음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들 번역본에서는 믿음의 원칙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믿음의 원칙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원칙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원칙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은 믿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강한 표현입니다. 한때 우리는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은혜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은 또한 감사와 영접과 기쁨이 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치된 믿음입니다.